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중생을 의미한다 그랬죠.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영적인 죽음에서 살려내셨다고 하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의 정죄를 도말해 주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골로새 성도들을 참소하던 마귀를 패배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16절부터 17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골로새 이단의 거짓 선생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지켜야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모세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식들과 또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전한 것은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제가 골로새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혼합주의 신앙에는 이와 같은 율법주의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기독교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게 된 그런 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이제 넘어온 그러한 신자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주의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이제 유대교의 관습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모세의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날들과 절기들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인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고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율법주의자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로 넘어온 이후에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모세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죠.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살며시 들어가서 어지럽혔고요. 또 골로새 지역에도 이제 서서히 침투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이제 주려고 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규례를 지켜야 된다.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등등 이러한 주장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바로 그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미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자들을 조심하라 8절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와서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폄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골로새 성도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은요,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난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골로새 성도들이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쫓아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골로새 성도들을 그들의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을 하도록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내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쫓아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폐지하셨는데 다시금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니 그 말을 무시해야 되는 것이죠. 허버트 카스는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나 부정한 음식과 술에 대한 문제 혹은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준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로 하여금 그러한 율법적 항목들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해야 한다. 정죄의 도구로서의 율법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하려는 사람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율법 그 자체가 무효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 율법은 이미 무효화되고 폐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폄론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할 때에 그들의 말에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을 쫓아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 16절에 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 그리고 절기, 월삭,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모세 율법에 보면은 먹고 마시는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정한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한 규례인 것이지요. 레위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만한 생물은 이라하니. 너희의 먹을만한 생물, 음식물에 가는 것입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여기에 보면은 먹을만한 짐승, 먹지 못할 만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있는 이러한 음식물 규례에 따라서 그것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또 민수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마시는 것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요. 포도주나 독주, 이와 같은 술은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모세 율법에 보면 이처럼 음식물을 먹는 것, 또 마시는 것, 거기에 관한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먹고 마시는 규례를 행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규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 진리에 있어서는 명료하게 정립이 그의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환상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의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을 들여다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절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부정하다고 얘기했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처럼 더 이상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는 그런 차이가 없는 것이고요. 모세 율법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규례를 준수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식물은 감사함으로 그저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저 음식물이 있을 때 그것이 먹을 것인지 먹지 못할 것인지 그렇게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든지 그대로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행들은 모세율법에 나오는 먹고 마시는 규례를 준수해야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헛된 가르침을,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다른 어떤 조건들이 첨가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규례를 행하는 것이 보충적으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먹고 마시는 것들을 분간해서 잘 해야지 구원을 완전히 온전하게 받는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죠. 먹고 마시는 규례를 행해야 될 의무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거나 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결단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 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든지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가지고 그 음식물이 부정을 타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슨 깨끗한 음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런 모든 구분이 사라진 것이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입니다. 무슨 육체적인 규례를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영적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이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교회도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먹고 마시는 것 다음에 절기, 월사, 그리고 안식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란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절기, 월삭, 안식일 나오고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고 있고요. 또 34절에는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세 달, 또 초하루 막 그런 의미이고요. 이것은 이제 세 달 초하루니까 매월 1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매월 1일. 매월 1일이 되면 세 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초하루죠, 그게. 그래서 월삭이라는 게 바로 매월 1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보면은 이런 이제 월삭을 지키는 그런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0절에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월삭에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라. 또 시편 81편 3절에서도 월삭과 월망과 우리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월삭에 대한 규례도 분명히 준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식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단수로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안식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속죄일이 곧 안식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이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 지킬지니라. 여기 보니까 속죄일은 곧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은요, 초막절도 안식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과 안식년이라는 그런 규례도 나오고 있고 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에 들어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도덕법으로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날짜는 토요일에서 이제 주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변경된 것이고요. 그 내용은 그대로 연구하게 이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7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임 같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 도덕적, 영구적인 명령에 의하여 7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시어 그에게 거룩히 지키게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간의 첫날로 주일이죠.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데 그리스도교 안식일로 이 세상 끝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설명하고 있는 대로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게 날짜가 주일로 바뀐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이런저런 안식일들을 다 지켜야 되고 또 심지어 구약 시대와 똑같이 안식일을 무슨 토요일로 지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안식일들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것을 지킨 의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기들이나 안식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절기들이나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나오는 날과 달과 절기 같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을 예고하는 것이죠. 오순절 그러면은 무엇을 예고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날과 달과 절기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들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날과 달과 절기가 예표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을 지킬 의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저것을 지켜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자꾸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다른 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그런 이단적인 그런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저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이 된 것이지요. 더 이상 다른 것이 추가되거나 보완되거나 가미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단적인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요. 이 이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그 이단에 포섭된 사람들, 거기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지요.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은근히 합니다. 근데 대단히 괴이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말은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한 말보다 더 어리석은 말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에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천한 초등학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는데요. 거짓된 사람이 와가지고 율법주의를 전하니까 그걸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또 이제 준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고요. 이것은 율법에서 이미 해방된 자들이 다시 이제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절기들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대단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요. 더 이상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신앙생활이 공로를 쌓는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이제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자들인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율법주의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에 가보면은요, 사도는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기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을 말하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먹고 마시는 규례, 절기, 월삭, 안식일을 그림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다. 그림자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뭡니까? 실체죠, 실체. 어떤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이제 투영되면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자의 대조되는 말은 실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몸은 이랬는데 이 몸이 실체를 뜻합니다. 실체. 그래서 여기 17절에서 사도는 그림자와 실체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이것들은 그림자라고 그랬고, 실체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라. 17절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는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그림자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그 그림자를 만들어낸 그 실체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몸이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앞으로 이제 걸어서 다가올 때요, 그림자가 이제 먼저 보이지요. 그림자가 먼저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고 아, 그림자는 이제 그 사람 형태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 사람이 오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그림자는 실체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은 더 이상 그 그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는 필요가 없지요. 사람이 이제 왔으니까.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의식이나 절기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고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없습니다. 다 그것은 이제 폐지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은 그림자를 붙잡아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허황된 말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렇게 됨으로써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폐지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여기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치 않아요. 이 그림자죠. 이제 폐지되고 없어지는 것인데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실체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 없어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여기 분명히 폐하다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죠. 율법의 그 제사들도 그 모든 것은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실체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구약의 제사제도는 더 이상 그 효력을 잃게 된 것이 무효화된 것입니다. 폐지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성취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 규례들도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죠. 그림자입니다. 절기 마찬가지입니다. 월사, 안식일 다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들은 다 폐지되고 사라지고 물러가 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당신은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 이보다 더 괴이한 질문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인데 그와 같은 질문을 합니까? 실체가 이미 왔는데 왜 그림자를 붙잡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실체가 왔는데 왜 먹고 마시는 것, 절기월삭,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고 또 그것을 준수해야지 구원을 온전히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괴이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나온 말이고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림자가 예고하는 모든 것들은요. 실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에 관련된 신령한 복락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그림자는 바로 그것을 이제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된 자들은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식이라 절기를 지켜야지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 넣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는 것을 밝히 이제 드러내면서 그것은 그림자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밝히 드러낸 것이죠. 그러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지나갔습니다. 그림자는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그림자들이 예고하고 예표하던 실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견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도바울 시대처럼 무슨 절기나 뭐 월삭이나 이걸 지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지는 않지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또 이것저것을 반드시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그러한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다른 무엇을 조금이라도 가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공로가 더 이상 들어가서 안 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충족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시금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무시하고 단호하게 배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모호해지고 그래야 해서 율법주의자로 전략하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넘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시대의 모세율법이 말하는 모든 절기나 의식들 또 제사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풍족한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